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 국방 당국자는 미국 해군이 남중국해에서 순찰을 늘릴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당국자는 27일 VOA에 이번 순찰이 마지막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미 해군 구축함 USS 라센호 주변에 중국 선박이 여러 척 있었다며 라센호가 중국 인공섬 부근 12해리 이내까지 진입하자 중국 선박이 따라붙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중국 선박과 비행기의 움직임은 안전하고 전문적이었다며 남중국해에서 중국 선박이 미국 선박을 미행하는 것은 자주 있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미 군함이 자국 영해를 불법 침입했다며 반발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27일 중국 주재 미국 대사를 소환해 항의했습니다. 미군 당국자들은 라센호가 27일 스프레틀리 군돈에 수비 환초 가까이 접근한 것은 항해 자유를 행사한 것이며 주권의 문제가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은 이라크와 시리아 내 이슬람 순위파 무장 조직 ISI를 소탕하기 위해서 지상에서 직접 군사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애쉬턴 카터 미 국방장관이 말했습니다. 카터 장관은 27일 미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ISI를 겨냥한 공격과 관련해 역량이 있는 파트너들에 대한 지원을 유보하지 않을 것이라며 공습이든 지상 행동이든 임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카터 장관은 미군이 지난주 이라크에서 ISI에 억류됐던 쿠르드족 인질 구출 작전에 개입한 사실을 언급했습니다.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 접경 지역에서 26일 발생한 규모 7.5의 강진으로 지금까지 최소 360명이 숨지고 2,200명이 다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현재 구호 요원들이 지원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지진은 아프가니스탄 북부에서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지진으로 파키스탄 북서부 지역이 가장 큰 피해를 입어서 적어도 202명이 숨지고 1,486명이 다쳤습니다. VOA는 27일 피해 현장을 직접 방문하고 군인들과 구호 요원들이 부상자들을 이송하고 긴급 지원품을 나눠주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아슈라프 가니 아프가니스탄 대통령은 27일 이번 지진으로 자국에서 115명이 사망하고 538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구호 요원들은 모든 피해 지역에 지원이 제공되기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프랑스에서 27일 시리아 사태를 논의하는 국제회의가 열렸습니다. 미국과 유럽, 요르단, 터키 대표들이 이날 회의에 참석했지만 시리아의 동맹국인 러시아와 이란은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시리아 내 이슬람 순위파 무장 조직 ISI과의 전투 상황과 민간인 보호 문제,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에 제출할 결의안 내용 등이 중점적으로 다뤄질 예상됐습니다. 이번에 논의되는 유엔 결의안은 바샤르 알 아사드 시리아 대통령 정부군이 자국민들을 대상으로 이른바 통폭탄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시리아군은 철제통 속의 폭발물과 함께 인명피해를 줄 수 있는 날카로운 물질들을 채워넣어서 반군 지역에 투하하고 있습니다. 이날 회의에 미국에서는 토니 블링컨 부장관이 참석했습니다. 유럽연합 지도부가 난민 사태와 관련한 회원국들의 늑장 대응을 비난했습니다. 장클로드 융커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은 회원국들이 난민 문제 해결에 필요한 자금과 전문가 지원에 소극적이라며 신속히 행동해야 할 때 느리게 움직인다고 지적했습니다. 융커 위원장은 이에 따라 협상 테이블에서 한 말과 약속 이행 사이의 차이를 줄여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신뢰를 잃게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북한 날씨 정보입니다. 수요일인 28일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에 내륙에서는 서리가 내리고 얼음이 어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6도에서 영상 9도, 낮 최고 기온은 영하 1도에서 영상 15도로 어제보다 낮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먼 바다에서 2에서 4미터로 매우 높게 일겠고 그 밖의 해상에서는 0.5에서 2.5미터로 일겠습니다. VOA 세계 뉴스의 조은정이었습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5년 10월 28일 수요일 워싱턴 뉴스 광장 시작합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김현진입니다. 먼저 이 시간 한반도 관련 주요 소식입니다. 미국의 대북 정책인 전략적 인내 정책은 전략적 실패로 끝났다고 미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태 소위원장이 말했습니다.
The regime has already tested weapons on three separate occasions in 2006, 2009, and 2013.
박근혜 한국 대통령은 최근 동북아시아 국가들 사이에 활발해진 대화를 주목하면서 북중 관계와 남북 관계가 실마리를 찾아가는 중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남북 이산가족 상봉 행사 이후 한국 민간 단체들의 대북 지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북한 오늘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에 내륙에서는 서리가 내리고 얼음이 어는 곳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6도에서 영상 9도, 낮 최고 기온은 영하 1도에서 영상 15도로 어제보다 낮겠습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워싱턴에서 27일 대규모 북한 관련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참석자들은 북한의 위협과 인권 상황을 규탄하면서 대북 제재와 압박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첫 소식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워싱턴의 존스 홉킨스 대학 국제관계대학원 사이스에서 27일 미국의 대북 정책, 보다 효과적이고 인권 중심적인 접근법을 주제로 북한 관련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미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태 소위원장인 코리 가드너 의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북한의 위협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었다며 미국의 대북 정책인 전략적 인내 정책은 전략적 실패로 끝났다고 말했습니다.
The regime has already tested weapons on three separate occasions in 2006, 2009.
북한이 이미 세 차례 핵실험을 했고 현재 20개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으며 5년 안에는 100개로 늘어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는 겁니다. 아울러 북한은 핵을 장착한 미사일을 미 본토까지 도달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췄고 사이버 해킹 능력도 점점 키워가고 있다고 가드너 위원장은 말했습니다. 가드너 위원장은 인권 문제와 관련해 북한의 행동을 바꾸려는 미국의 노력도 실패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 행정부와 의회 차원에서 대북 문제 좀 더 진지하게 접근해야 하며 행정부가 추가 행동에 나서지 않으면 의회가 그렇게 하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가드너 위원장은 자신이 발의한 대북 제재 강화 법안을 소개하면서 북한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지 않으면 앞으로 더 중대한 도전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 국무부의 로버트 킹 북한인권특사도 정치범 수용소 등 북한의 열악한 인권 상황에 전혀 변화가 없다며 대북 압박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해 UN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 보고서가 나온 이후 점증하는 국제적 압력에 북한이 이미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One of the things that was clear is that the North Koreans were feeling the pinch. The North Koreans, they're at the beginning of the
북한이 이례적으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UN 총회 외무상을 파견한 것은 국제사회 압력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킹 특사는 또 북한이 국제적 압력에 직면해 인권 개선과 관련해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기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압박과 제재만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순 없다며 북한과의 교류도 동시에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킹 특사는 강조했습니다. 제재가 가장 큰 효과를 발휘할 때는 교류가 많은 때라는 겁니다. 킹 특사는 미국 정부는 비정부기구들의 대북 교류를 장려하고 있다며 교류를 통해 북한이 인권을 개선할 경우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분명하게 보여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맨스필드 재단의 프랭크 잔우지 대표도 제재와 교류를 병행하는 포괄적인 접근법을 촉구했습니다.
And sanctions absent dialogue, absent a diplomatic process to me. Those are the worst.
대화와 외교적 노력이 배제된 제재는 최악의 제재라는 겁니다. 한국 외교부의 이정훈 인권대사도 포괄적인 접근법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했습니다. 그러나 이 대사는 대북 교류에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What's the point of engagement if you're not going to raise and tell North Korea what is doing wrong?
So, 북한과 교류하면서 북한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이 대사는 경제 지원과 식량 지원, 스포츠 경기 등 대북 교류를 진행할 때 북한의 분명하고 구체적인 변화를 촉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은 최근 동북아시아 국가들 사이에 활발해진 대화를 주목하면서 북중 관계와 남북 관계가 실마리를 찾아가는 중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자신의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이 지역은 물론 세계 평화에 기여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최근 들어 동북아 국가들의 대화가 어느 때보다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며 그 과정에서 냉랭했던 북중 관계와 긴장이 고조됐던 남북 관계에도 개선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27일 서울에서 열린 2015 동북아 평화협력 포럼 개회식에서 임성남 한국 외교부 1차관이 대독한 축하 메시지를 통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중국 고위인사 방부, 이산가족 상봉 세계로 북중관계나 남북관계도 개선의 실마리를 찾아가는 중입니다.
박 대통령의 발언은 류인산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이 지난 10일 북한 노동당 창당 70주년 기념 열병식 참석으로 북중관계 개선의 계기가 마련됐다는 외교 전문가들의 전망과 같은 맥락으로 풀이됩니다. 또 8.25 남북 고위급 합의에 따라 이산가족 상봉에 이어 남북 당국 간 회담이 열릴지 관심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나온 발언이어서 주목됩니다. 박 대통령은 지난달 한중, 미중 정상회담에 이어 얼마 전 미한 정상회담이 잇따라 개최됐고 며칠 후엔 한중일 정상들이 오랜만에 한자리에 모인다며 동북아 지역의 현안 해결을 위한 협력 분위기를 기대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또 앞으로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을 적극 실현해서 동북아 지역이 오랜 갈등과 대립에서 벗어나고 영내는 물론 세계 평화와 협력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은 경제적 상호 의존도가 커졌지만 군사 안보적 긴장 또한 높아지고 있는 이른바 아시아 패러독스를 극복하기 위해 박 대통령이 신뢰 외교를 강조하며 제시한 영내 평화협력 방안입니다. 박 대통령은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에 대해 협력이 쉽고 실용적인 연성 분야부터 협력의 습관을 축적함으로써 잃어버린 고리를 다시 연결하고 다자협력체를 구축해서 지속 가능한 평화의 질서를 정착시키기 위한 시도라고 말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그러나 동북아에선 아직도 신뢰 구축의 길이 멀기만 하다며 역사와 영토를 둘러싼 오랜 갈등이 영내 국가들의 협력을 제약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등 많은 정상과 국제기구에서도 지지와 호응을 보내주고 있다며 지금은 평화와 협력을 향한 기회를 살려나가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동북아 평화협력 포럼은 28일 한국 외교부가 개최하는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 정부 간 고위급 협의회와 병행해 27일부터 4일간 진행되는 반민 반관 포럼입니다. 이번 정부 간 협의회와 포럼에는 미국과 일본, 중국, 러시아 등 6자회담 당사국과 몽골 측의 정부 대표가 참여하고 유엔과 유럽연합, 유럽안보협력기구, 한중일 3국협력 사무국 등 국제기구 등이 대화 파트너 자격으로 참석합니다. 포럼은 동북아 다자협력의 새로운 지평이라는 주제로 정통 안보 현안부터 에너지 안보와 사이버스페이스, 환경, 재난관리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미국의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인 성김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부차관보 겸 대북정책특별대표가 27일 한국 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황중국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 본부장과 만나 북핵 해법을 논의했습니다. 이번 회동은 지난 16일 미한 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 북핵 문제를 최고의 시급성과 확고한 의지로 다뤄나가기로 한 뒤 첫 만남이었습니다.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 관련 회의 참석차 한국을 방문하고 있는 성김 대표는 이날 회동에서 미한 정상회담이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성김 대표는 특히 북핵 관련 정상회담 공동성명은 전례가 없었고 북한과 전 세계에 매우 강력한 메시지를 발신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황 본부장도 이번 공동성명이 앞으로 해야 할 일에 대한 분명한 지침을 제시했다며 이런 지침을 수행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남북 이산가족 상봉 행사 이후 한국 민간단체들의 대북 지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또 한 종교단체는 최근 평양을 다녀온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지난 8월 남북 간 이뤄진 고위급 합의를 이행하려는 의지가 나타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정부의 승인을 받은 북한 산림 녹화용 묘목과 종자가 27일 오전 북한 황해북도 사리원 지역으로 반출됐습니다. 한국의 민간단체 아시아 녹화기구가 지원한 이들 물품은 사리원시 정방산 송불사 인근 산지와 비탈밭 약 35헥타르 규모의 임농복합시범단지 조성에 투입될 예정입니다. 해당 묘목과 종자는 컨테이너 28대 분량이며 지원된 종자는 서울 여의도 면적의 9배에 달하는 2400헥타르에 심을 수 있는 규모입니다. 아시아 녹화기구 신혜지 연구원은 한반도 녹화 계획인 그린 코리아 프로젝트 사업의 일환으로 첫 대북 지원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묘목이랑 종자가 두 종류씩 지원이 됐어요. 그래서 낙엽성 묘목 같은 경우에는 15,000본이 지원이 돼서 한 5헥타르 정도 조림이 가능한 양이고요. 그리고 아카시나무도 8,000본 정도 지원이 됐는데 그리고 종자 같은 경우에는 잣나무 종자 같은 경우에는 4톤이 지원이 됐고요. 그리고 낙엽송 같은 경우에는 18kg 지원이 됐는데
아시아 녹화기구 운영위원장인 고건 전 한국 국무총리는 이 앞서 평양과학기술대학의 국제학술대회 참석차 지난 19일부터 26일까지 북한을 방문했으며 이때 북측과 산림 녹화 문제를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지원 물자들은 27일 오전 방북한 대북 지원단체 에이스 경함을 통해 북측에 전달됐습니다. 에이스 경함 재단 역시 북한 황해북도 사리원 지역에서 운영 중인 비닐하우스 농장에 관련 용품과 비료 15톤 등을 지원했습니다. 재단은 지난 4월 말에도 비료 15톤을 비롯한 컨테이너 22대 분량의 물자를 북한에 지원했습니다. 이는 한국 정부가 지난 2010년 5.24 대북 제재 조치 이후 5년 만에 처음으로 민간단체의 대북 비료 지원을 승인한 사례였습니다. 한국 정부의 대북 지원 물품 반출 승인과 함께 한 종교단체의 방북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한국천주교 정의구현사재단은 북한 조선가톨릭교회협회의 초청으로 지난 25일 평양에서 열린 평화통일기원미사에 참석했습니다. 27일 한국통일부에 따르면 사재단 소속 신부 12명은 지난 23일 중국 베이징을 거쳐 평양에 도착했으며 평양 장충성당에서 열린 평화통일기원미사에 참석한 뒤 관련 시설을 둘러봤습니다. 한국 정부 당국자는 천주교 정의구현사재단의 이번 방북은 순수한 남북한 종교교류 차원에서 승인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천주교 정의구현사재단의 이번 방북은 지난 2008년 9월 이후 7년 만에 이뤄진 것으로 사재단은 지난 2009년과 2011년에 각각 방북을 신청했지만 한국 정부는 이를 승인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홍용표 한국통일부 장관은 27일 한독의원 친선협회 독일 대표단을 면담한 자리에서 최근 남북 민간 교류가 활성화되고 있으며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북한대학원 대학교 양무진 교수는 이 같은 민간 교류는 남북한의 8.25 합의 이행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당창건 70주년이 끝났기 때문에 나름대로 8.25 합의 이행 의지를 보여주고 우리 또한 연장선에서 서로 호응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특히 북한 측이 천주교 정의구현사재단들의 평양에서 행사. 평양에서 한다는 것은 남북 간 민간 교류 합의 이행을 하겠다 의지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또 우리 또한 그 이런 그 NGO 단체들의 대북 지원 여기 대해서 발빠른 움직임 이것도 나름대로 8.5 합의 이행을 하겠다는 모멘텀을 계속 유지해 나가겠다는 그런 전략적 판단이 깔려 있는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양 교수는 이번 교류를 시작으로 8월 합의 이행에 대한 속도를 내기 위해선 무엇보다 남북한 당국회담 개최가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새 아침 새로운 뉴스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다양한 뉴스에 깊이 있는 분석까지 매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이 함께합니다.
남북 간 8.25 합의의 시금석으로 평가받던 남북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26일 순조롭게 마무리됨에 따라 다른 합의 사항들의 이행 여부 등 앞으로의 남북 관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한국국제연구소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선임연구위원과 함께 이번 남북 이산가족 상봉 행사의 의미와 앞으로 남북 관계 전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인터뷰에 조상진 기자입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먼저 1년 8개월 만에 재개된 남북 이산가족 상봉 행사 전반적으로 평가하신다면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전반적으로 매우 긍정적이라고 보여지고요. 그것은 이제 최근에 그 북한이 8.25 남북 합의 이후에 크게 보면 이제 협상 모드로 들어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8.25 남북 합의에 여섯 개 항 중에 최초로 이제 앞에 이제 세 개 항은 그 상황 종식의 관계였던 거고요. 나머지 세 개 항은 이제 향후 남북 관계를 발전시키는 그런 항인데 그 중에 이제 첫 번째 결실이 맺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최근에 그 흐름을 보면 이제 북한이 당창건 70주년에 로켓 발사라든지 아니면 핵실험 같은 고강도 무력 도발을 안 했고요. 또 8.25 남북 합의 이후에 환경사라든지 중앙건이라든지 뭐 심지어는 김정은까지 나서서 그 남북 합의 이행을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산가족 상봉이 재개가 됐기 때문에 이건 뭐 일회성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요. 또 이제 그 8.25 남북 합의 여섯 번째 항이었던 남북 민간 교류도 최근에 북한이 적극적으로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개성 만월대라든지 결의말 큰사대 사업이라든지 통일19대라든지 또 종교교류라든지 각 분야에서 지금 협상이 임하고 있기 때문에 큰 틀에서 보면은 이산가족 상봉의 후속 그 협상을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남북관계 그 개선할 수 있는 좀 청시호들이 켜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특히 이번 상봉에서는 북한 당국이 전과는 달리 상당히 협조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런 평가도 있던데 박사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예, 그렇게 보여집니다. 일단은 이산가족 그 상봉을 위한 실무 협상 과정에서 비록 뭐 이제 마라톤 협상이긴 했지만 큰 이견은 뭐 거의 없었고요. 이번에 이제 여러 가지 한국 측이 요구했던 그 돌아가신 분들의 사망 일자라든지 아니면 실무적으로 시간을 상봉 시간 늘린다든지 하는 부분에서 북측이 전혀 그 비타협적인 그런 태도 보이지 않고요. 오히려 북측 상봉 단장까지 나서서 이산가족 그 상봉의 중요성을 좀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향후 그 수시 상봉이나 정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어요. 언급을 줬고요. 또한 북한 매체의 전반적인 보도 동향을 보더라도 이산가족 상봉에 대해서 가감 없이 전달을 하고 또 이 남북관계의 어떤 그 개선의 어떤 그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말씀드린 대로 북한이 어떤 그 일회성이라기보다는 전반적으로 남북관계를 협상 모드로 이끌어가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보입니다. 물론 이제 의도는 충분히 짐작이 가는 거고요. 전반적으로 근본적인 태도를 변화했다고 볼 수는 없지만 이산가족에서 큰 이견도 없었고 상당히 협조적이었고 또 여타 남북관계를 연동을 시켜서 협상을 하는 그런 의지를 상당히 강하게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이산가족들이 대부분 70살 이상의 고령이잖아요. 지금과 같은 일회성 상봉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다 이런 지적들이 많은데 어떤 방식으로 이 상봉 행사가 좀 바뀌어야 한다고 보시나요?
일단은 뭐 지금 저희가 뭐 상봉을 포기하신 분들을 제외하고 신청하신 분들을 기준으로 잡는다 그러면 대략 한 13만 분 정도가 신청을 했는데 그중에 거의 절반가량이 이미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남아계신 분들 중에서도 지금 그 50% 이상이 지금 그 80, 90대 이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매우 시급한 그런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또 지금 뭐 한 번 상봉했다고 끝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수시상봉이 매우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그 다시 상봉한 분들도 무제한적으로 상봉을 할 수 있게 생산하기는 물론이고요. 서신교환이라든지 심지어는 물품 교환까지도 다 그 필요하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일회성, 어떤 행사성 이런 것들은 좀 지향이 될 필요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남북한이 어떤 그 큰 결단을 통해서 수시상봉, 무제한적인 상시 접촉 그 체제를 갖출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한국 정부는 여기에 대해서 적십자 본회담이 열리면 전면적인 생사 확인 문제를 비롯해서 이산가족 문제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북측과 협의하겠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박사님이 보시기에는 북한이 여기에 응할 것으로 예상하시나요?
예, 뭐 불행하게도 이제 우리는 이산가족 문제를 순수한 인도적인 문제를 간주하는 데 비해서 북한은 항상 이제 대남 협상용 카드로 써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북한 간에는 본질적인 인식의 차이가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이 지금 이산가족 정리화 문제, 수시상봉 문제를 이미 카드로 활용을 하겠다는 의도를 지금 보이고 있어요. 이미 이산가족 그 상봉 이번 실무 협상 과정에서도 우리 측이 정리화를 요구했을 때 북한이 거부를 하는 건 아니고요. 이후에 적십자회담 본회담 또는 당국회담에서 논의하자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협상의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다만 이제 문제는 북한이 의도하는 바는 인도 이주 문제 해결 자체보다는 금강산강 사업의 재개 그리고 의사조치 해제라고 하는 어떤 자기들이 나름대로 노리고 있는 어떤 그 전술적인 어떤 그 협상 카드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사실은 이제 그 정례화나 수시상봉 체제 부분에 어느 정도 북한이 이제 양보를 하면서 자신들이 원하는 어떤 그런 실리를 확보하려는 그런 전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여기에 이제 한국 정부가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관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협상 여지는 충분히 있다. 그러나 절충점을 찾는 것은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다는 판단입니다.
네. 자, 이 남북 간 8.25 합의의 시금석으로 평가를 받았던 이산가족 상봉 행사 이제 순조롭게 마무리가 됐고 다른 합의사항 그 이행 여부에도 이제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 앞으로 남북 관계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장기적으로 이제 북한의 태도가 근본적으로 변했다 이렇게 볼 수는 없고요. 장기적인 전망을 하는 건 뭐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북한은 남북관계 개선을 통해서 협상을 통해서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확보하려는 전략으로 돌아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미 금년 초 1월 1일 날 김정은이 신년사를 통해서 최고급 회담, 즉 남북정상회담을 제의한 적이 있고요. 또 올 6.15 기념일에 북한이 뭐 표시할 수 있는 가장 최고위급의 어떤 의사표시도 아닌 공화국 정부 성명으로 남북관계 개선을 그 이야기했거든요. 그렇게 보기 때문에 사실은 전반적으로 북한은 협상을 원하고 있다. 그러나 그 협상이 사실은 그동안의 잘못된 남북관계 관행을 시정하는 게 아니라 자신들이 요구하는 어떤 그 요구사항들을 관철시키는 수단이기 때문에 사실 뭐 우리로서는 뭐 상당히 많은 고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적어도 이 8.25 남북 합의를 이행해 가면서 협상을 통해서 자신들이 원하는 바를 확보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온다 그러면 향후의 남북 관계는 적어도 당분간 협상 부분을 유지할 것 같다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중국이 지금 한반도에서 어떤 긴장 고조를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미국에서 이미 그 북한에 경고를 했고요. 윤전 상무위원이 방북까지 한 상황에서는 북한이 주도적으로 남북관계를 악화시키거나 고강도에 도발하기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중단기적으로는 협상 국면이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보입니다. 물론 이제 중저항도의 무력 시위를 완전히 포기하지는 않겠죠.
네, 자 박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국책연구소인 통일연구원의 조한범 선임연구위원으로부터 남북 이산가족 상봉의 의미와 남북관계 전망 등에 대해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최근 남북 이산가족 상봉 취재를 위해 방북했던 한국 기자들은 27일 방북 당시 북한의 부당한 검열 조치를 비판하며 북한의 재발 방지를 촉구했습니다.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통일부 출입 기자단은 북한이 최근 이산가족 상봉 행사 취재를 위해 방북한 한국 측 취재단을 대상으로 부당하게 검열 조치를 취한 것과 관련해 재발 방지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통일부 기자단은 성명에서 북한은 한국 언론에 대한 부당한 간섭을 즉각 중단하라며 간섭을 통해 한국의 언론을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20일 방북한 한국 측 공동 취재단의 노트북을 전수 조사하고 북한 관련 파일이 저장된 일부 노트북을 압수했다가 하루 뒤에 돌려줬습니다. 이어 지난 24일에도 2차 상봉 취재를 위해 방북한 기자단의 이동식 저장장치, USB 등을 가져갔다 이틀 뒤에 돌려줬습니다. 또 이산가족 상봉 장면을 촬영한 방송 테이프와 사진 등을 담은 행랑을 보여줄 것을 요구함으로써 화면 송출이 지연돼 보도에 큰 차질을 빚기도 했습니다. 통일부 기자단은 남북이 필요에 따라 운반하는 행랑을 보여달라는 요구는 전례가 없을 뿐만 아니라 기자들의 취재 내용을 보여달라는 요구는 북한이 사전 검열을 하겠다는 것으로 이는 언론 자유에 대한 명백한 침해 시도라고 비판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11일에도 개성 만월대 발굴 유물 전시회 취재를 위해 신청한 공동 취재단의 일부 기자들에 대해 방북을 거부하기도 했습니다. 통일부 기자단은 북한의 이 같은 행태에는 한국 측 기자들을 압박해 북한에 대한 비판 기사를 쓰는 것을 꺼리도록 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며 부당한 행동을 계속할 경우 언론 자유 수호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통일부 기자단은 이와 함께 북한의 부당한 간섭이 심화하는 것은 한국 정부의 미온적인 태도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다며 한국 정부에도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이날 성명에는 통일부에 출입하는 48개 한국 언론사 가운데 38개사가 참여했습니다. 서울에서 뷰에이 뉴스 김은지입니다.
6.25 한국전쟁 중 실종됐던 미군의 신원이 65년 만에 확인돼 26일 미 국립묘지에 안장됐습니다. 미 국방부는 한국전쟁에서 실종된 미군이 7,800여 명에 달하며 이 가운데 5,300구가 북한에 있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김영광 기자가 보도합니다.
붉게 물든 가을 낙엽이 떨어지는 미국 수도 워싱턴 인근의 알링턴 국립묘지 제69역. 멀리서 여섯 마리의 말이 성적위로 덮인 운구를 실은 탄양 마차를 끌고 옵니다. 그 뒤엔 가족이 탄 검은 차량들과 함께 미국 의장대와 군악대 쉬운 명이 북소리에 맞춰 안장식장으로 들어섭니다. 7명의 병사가 동시에 세 발의 예포를 쏜 뒤 트럼펫 연주가 엄숙하게 식장에 울려 퍼집니다. 그리고 운구를 감쌌던 성조기가 정성스럽게 접힌 뒤 가족에게 전달됩니다. 이 안장식의 주인공은 6.25 한국전쟁 중 실종됐다 65년 만에 신원이 확인된 로버트 마이어스 상병입니다. 미국 북동부 펜실베니아주 출신인 마이어스 상병은 21살이던 1950년 12월 미 육군 제2보병사단 소속으로 북한 지역에서 전투 중에 실종되었습니다. 미군은 휴전 후인 1954년 3월 마이어스 상병이 중공군의 포로가 된 뒤 북한 지역 포로 수용소에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마이어스 상병은 포로로 잡힐 당시 제2공병 전투대대 소속으로 평안북도 선천에서 중공군과 전투 중이었으며 미군은 후에 포로 수용소에서 지낸 사진을 입수했다고 밝혔었습니다. 마이어스 상병이 65년 만에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었던 건 발전된 신원 확인 분석 기술 때문이었습니다. 미국 국방부 전쟁포로 실종자 확인국은 마이어스 상병의 유해가 1954년 북측에서 인계받은 미군 유해들 가운데 포함돼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유엔군과 북측은 당시 유해 송환 합의에 따라 보유하고 있던 상대 병사들의 유해들을 교환했습니다. 이후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유해들은 미국 하와이에 있는 태평양 국립묘지에 무명용사로 안장됐습니다. 미 국방부는 하지만 2012년 첨단 유해 분석 기술을 토대로 이 무명용사들의 유해들을 다시 분석해 마이어스 상병의 신원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치아 분석 등 여러 유전자 검사를 거쳐 유해가 마이어스 상병임을 확인했다는 겁니다. 이날 안장식엔 펜실베니아주에 거주하는 마이어스 상병의 여동생 실바 모츠 씨와 조카 등 가족 2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미 국방부 전쟁포로 실종자 확인국의 마이클 러닝턴 국장은 지난 10일 미국 의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신원 확인 기술의 발달로 유해 확인 작업에 가속도가 붙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신원을 확인한 유해 89 가운데 45구가 한국전쟁 실종자 병사들이라고 밝혔습니다. 레닝턴 국장은 이날 현재 6.25 한국전쟁 미군 실종자 수는 7,835명, 이 가운데 5,309의 유해가 아직 북한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7,835 of those are unaccounted for from the Korean War. Of those, we know that 5,300. 레닝턴 국장은 6.25 전쟁 이후 지금까지 709의 신원이 확인돼 국립묘지에 안장됐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 가운데 311구가 1982년 이후 확인됐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미 국방부는 마이어스 상병의 신원을 확인한 지난 9일 이후에도 미시시피주 출신의 조지 메이스 상병과 캘리포니아주 출신의 로버트 위트 상병 등 한국전쟁 실종자 병사 2명의 신원이 추가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뷰 뉴스 김영권입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희 방송의 주파수를 잠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한반도 시간으로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저녁 방송은 한반도 시간으로 매일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중파와 단파를 통해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중파는 1188kHz로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립니다. 단파는 7460, 11990kHz로 저녁 8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3시간 동안 보내드립니다. 또 저녁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는 단파 9490kHz, 또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는 11935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저희 방송은 인터넷으로 언제든지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방송을 다시 듣기 원하시는 분은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 www.v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부탁드립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백성원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소식 준비되어 있습니까?
예, 미 해군 구축함이 중국이 남중국해 건설한 인공섬 주변을 항해하자 중국 정부는 주권에 대한 위협이라면서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 접경에서는 대규모 지진이 발생해서 300명 이상이 사망했고요. 세계적으로 도시로 이주하는 경우가 늘면서 2005년에는 전 세계 인구의 70%가 도시에 거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네, 2050년에는 전 세계 인구의 70%가 도시로 거주할 거란 전망이겠죠.
예.
네, 남중국해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예, 미군이 중국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당초 예고한 대로 중국이 남중국해 건설한 인공섬 주변에 군함을 보냈습니다. 그동안 중국은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도서에 일방적으로 인공섬을 매립을 하고 군사시설을 건설하면서 영유권 주장을 강화해왔는데요.
네.
미국은 이런 중국의 주장을 거부하고 국제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항해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서 해당 해역에 군함을 보내겠다고 예고를 했고 실제로 행동에 옮긴 겁니다.
네, 어떤 군함을 보냈습니까?
예, 미 해군은 유도미사일을 장착한 이지스 구축함 라센호가 27일 수비 환초 주변 12해리 안쪽 해역을 항해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12해리는 22km 정도 되는 거리인데요. 라센호의 항해는 미 해군 대잠 초계기 P8A 그리고 P3 역시 투입이 됐습니다.
네.
라센호는 현재 일본 요코스카 해군 기지에 배치되어 있는데요. 요코스카 기지는 얼마 전에 미국이 핵 추진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 호를 배치한 곳이기도 합니다.
네, 이 미군 구축함이 항해한 수비 환초 어떤 곳인가요?
예,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도서인 스프레틀리 군도의 섬 중에 하나입니다.
네.
중국 외에 필리핀과 베트남 또 타이완 역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곳이지만 중국은 이 섬을 실효 지배하고 있는 건데요. 환초라는 이름처럼 위성사진으로 보면 둥근 고리 모양의 섬입니다.
네.
이곳은 원래 썰물 때는 물에 잠기지만 중국이 그동안 인공섬을 매립을 하고 또 활주로 또 부두 이런 그 군사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또 중국 해군함과 또 200여 명의 병력이 주둔 중인 것으로 알려졌고요. 위성사진에도 중국 선박 여러 척이 주변에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특히 중국은 이곳이 자국 영토라면서 주변 12해리를 영해로 선포했고요.
네.
하지만 미국은 중국의 이런 주장을 거부를 하고 있고 공해에서 항해 자유를 수호하는 차원에서 이번에 군함을 파견한 겁니다.
네, 이번에 이 미군 구축함이 진입한 데 대해 중국이 강하게 반발했을 것 같은데요. 중국은 어떤 반응인가요?
예, 물론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강하게 지금 반발을 하고 있고요. 중국에서는 스프레틀리 군도를 난사군도라고 부르는데요. 중국 외교부 루캉 대변인 성명을 보면 미국 구축함이 중국의 허가 없이 난사군도 인근 해역에 불법 진입했다 이렇게 불만을 표시하면서
네.
구축함을 감시하고 또 추적한 뒤에 경고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중국의 주권에 대한 위협이라고도 강력히 반발을 했고요. 중국 관영 신화통신 역시 관련 사설을 실었는데요.
네.
국제법에 따라서 항해 자유를 주장하는 미국의 논리는 거짓이다 이렇게 일축했습니다. 또 중국은 국제적인 해상로에서 항해 자유를 침범한 적이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 관영 매체들은 중국인들이 이번 미국의 조치에 분노를 하고 있다라는 기사 역시 함께 싣고 있습니다.
이 중국은 당초 미 해군함이 진입할 경우 군사 대응을 하겠다 이렇게 경고했었는데요.
예.
이날 양측의 충돌은 없었습니까?
충돌까지 가진 않았습니다.
네.
미군은 구축함 라센호가 수비 환초 인근을 항해하는 작전을 무사히 수행하고 복귀를 했고 아무런 사건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렇군요.
애쉬턴 카터 미 국방장관을 비롯해서 미군 고위 당국자들은 지난 몇 주 동안 언제든지 미군 함정과 군용기가 해당 해역과 또 상공에 파견될 수 있다고 밝혔었는데요. 하지만 중국이 군사 대응을 경고를 했었지만 오늘은 경고 방송 등이 그친 것으로 보입니다.
네, 미 해군이 이 수비 환초 주변 12해리인의 지역을 항해했다 하셨는데요. 이 12해리는 영해 기준이 되는 거리라서 중요한 거죠?
예, 맞습니다. 국제법에 따라서 보통 영토의 가장자리로 볼 수 있는 기선에서 12해리까지를 이제 영해로 정의를 하는데요. 영해는 그 해역의 주권국 허가 없이 다른 국적의 선박이라든지 또 항공기의 통행이 불가능한 그런 뭐 일종의 지표가 되는 거죠.
네.
또 다른 개념으로 배타적 경제수역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건 12해리보다 훨씬 긴 200해리가 기준입니다.
네.
이곳은 선박의 조업과 같은 경제활동 권리는 해당 수역의 주권국에만 있지만 다른 국적의 선박이나 항공기의 통행은 허가 없이 가능하다라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수비 환초가 자국 영토이기 때문에 주변 12해리는 자국 영해고 미국 군함이 허가 없이 항해해서는 안 된다는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수비 환초를 포함해서 영유권 분쟁 도서인 스프레틀리 군도가 자국 영토다 이렇게 주장하는 그 중국 측 입장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건데요.
네.
미국은 다른 나라들의 영유권 분쟁에 대해서 중립을 유지하면서 당사국들이 국제법을 준수하고 대화를 통해서 외교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해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중국이 일방적으로 영유권을 주장하면서 해당 해역에서 항해 자유를 위협하는 데는 반대를 하고 있는데요.
네.
미국은 그동안 중국이 남중국해 군사시설 건설을 즉각 중단하라 이렇게 요구를 해왔었지만 중국이 듣질 않았었고요. 결국 항해 자유를 수호하기 위한 차원에서 군함을 파견한 겁니다.
네.
미국이 중국의 인공섬 건설 후에 해당 해역에 군함을 보낸 건 이번이 처음이지만 앞으로도 보낼 수 있다라는 입장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네. 이 남중국해가 경제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해역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스프레틀리 군도를 포함해서요. 남중국해 전체로 봤을 때 전 세계 해상상업 불동량의 무려 절반이 통과할 정도로 중요합니다.
네.
아, 그리고 석유와 천연가스와 같은 풍부한 지하자원이 매장된 것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백성원 기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도 아시아 지역 살펴보겠습니다. 이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 접경에서 강력한 지진이 발생했다고요?
그렇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26일 오후 아프가니스탄 북동부에서 규모 7.5의 강력한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피해 지역은 산악지대여서 피해 상황을 파악하고 또 이 구조를 위해 접근하기도 어려운 곳이라고 하는데요.
네.
계속해서 지금 인명피해 집계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조금 전까지 이번 지진으로 363명이 숨지고 2203명이 다친 것으로 현재까지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지진이 파키스탄과도 가까운 접경에서 발생해서 파키스탄에서도 인명피해가 크다고요?
예, 인명피해로만 보면 오히려 파키스탄에서 더 많습니다.
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숫자는 두 나라 피해 상황을 합친 것이고
네.
파키스탄 사망자가 248명, 그러니까 아프간 사망자 115명의 뭐 거의 두 배 가까이 되는 거죠.
그렇죠.
특히 파키스탄에서도 카이베르 파크툰크와 또 주의 인명 피해가 큰데요.
네.
202명이 숨지고 1486명이 다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 구조 작업이 진행이 되면서 피해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또 현지에서 여진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또 이 산사태도 발생을 해서 추가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현재 구조 작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예, 이곳이 외딴 산악 지역이고 또 지진으로 전기와 통신이 끊겨서 지금 뭐 구조 작업을 하는데도 상당히 어려움이 큰데요.
네.
파키스탄 정부는 해당 지역에 군대와 구조 인력을 파견했다면서 헬리콥터를 이용해서 텐트와 담요 그리고 중요한 음식 등을 계속 공수를 하고 있습니다. 지진 피해 지역에선 최소한 수천 채의 가옥이 파괴가 돼서 생존자들을 위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아프간 지진 발생 지역인 여기에는 이 무장 세력은 탈레반이 점령한 곳도 많다고요?
그렇습니다. 아프간 정부에 반대하는 탈레반이 점령한 지역은 아무래도 정부의 구조 작업이 원만하게 진행되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탈레반은 지진 발생 후에 피해 지역에 대한 구조 지원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이 주변국들과 국제사회 역시 지금 긴급 지원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도 이미 지원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 피해국과 주변국, 국제기구들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올해 초에도 이 멀지 않은 네팔에서 또 큰 지진이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랬었죠. 지난 4월에 네팔에서 지진이 발생해서 당시에 8,800명이 사망했었습니다. 엄청난 숫자죠. 이후 과학자들은 지각에 힘의 변화가 생겨서 네팔 서부나 인도 북부에서 다시 또 대규모 지진이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경고를 했었는데요. 이번에 네팔에서 서쪽으로 떨어진 아프간에서 지진이 발생한 겁니다.
네, 지구촌 오늘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세계적으로 도시에 거주하는 인구가 계속 늘고 있다고요?
예, 국제 이주 기구가 새로 발표한 보고서에 바로 그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보고서를 보면 전 세계적으로 도시로 이주하는 이주민의 숫자가 계속해서 늘고 있는 현황이 보이는데요.
네.
이 추세대로라면 현재 39억 명인 도시 인구가 2050년에는 64억 명으로 늘어서 전 세계 인구의 70%를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네, 지역별로는 어떻습니까?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이 도시로의 이주가 가장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 상대적으로 성장과 도시화가 빠르게 진행됐기 때문인 것으로 그런 이유가 지적이 되고 있는데요. 보고서에 따르면 아태 지역에서는 매일 12만 명이 도시로 이주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1990년부터 2014년 사이에 거의 10억 명의 도시 인구가 아태 지역에서 증가를 했는데 이 중 절반 정도는 중국에서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도시로 몰리는 이유는 아무래도 도시에서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 거란 기대 때문이겠죠?
예, 그렇습니다. 도시에 살면서 가질 수 있는 혜택을 아무래도 누리기 위해서인데요.
네.
특히 대도시로의 이주는 해외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그 나라 안에서 자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조사가 됐고요.
네.
국제이주기구는 이렇게 대도시로 사람들이 몰리면서 도시가 더욱 커지고 또 다양성을 띠게 된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도시의 급격한 증가는 기회이자 또 동시에 도전이 되고 있다고 지적을 했고요.
네, 어떤 도전들이 있을까요?
예, 우선 급격한 인구 증가를 뒷받침할 기반시설의 투자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급격한 인구 이동은 저소득 국가에서 더 뚜렷하기 때문에 사실 이 문제는 참 쉽지 않은 그런 장애이기도 합니다. 또 대도시에서도 저소득층이나 새로 이주한 인구가 열악한 주거 환경에 처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정책 역시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서가 지적을 하고 있고요. 또 주거 외에도 취업도 필요하고 교육, 보건 이런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함께 따르는 거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구촌 오늘 백성원 기자였습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북한 오늘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에 내륙에서는 서리가 내리고 얼음이 어는 곳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6도에서 영상 9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1도에서 영상 15도로 어제보다 낮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먼 바다에서 2에서 4미터로 매우 높게 일겠고, 그 밖의 해상에서는 0.5에서 2.5미터로 일겠습니다. 이어서 지역별 날씨입니다. 먼저 평양, 구름 조금 끼겠습니다. 아침 최저 4도, 낮 최고 11도입니다. 남포도 하루 종일 흐리겠습니다. 기온은 6도에서 10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신의주, 구름 조금 끼겠습니다. 최저 3도, 최고 10도. 개성 오전에 맑고 오후에 구름 조금 끼겠습니다. 아침 최저 4도, 낮 최고 12도입니다. 함흥 하루 종일 맑겠습니다. 최저 2도, 최고 13도. 원산 맑겠습니다. 기온은 7도에서 13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이어서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 하루 종일 구름 조금 낀 날씨 보이겠습니다. 물결은 1에서 4미터로 높게 일겠습니다. 서해 구름 조금 끼겠습니다. 물결은 0.5에서 2미터로 일겠습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였습니다. 2015년 10월 28일 수요일 워싱턴 뉴스 광장을 애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김현진이었습니다. 이어서 VOA 세계 뉴스가 방송됩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 국방 당국자는 미국 해군이 남중국 해에서 순찰을 늘릴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당국자는 27일 VOA에 이번 순찰이 마지막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미 해군 구축함 USS 라센호 주변에 중국 선박이 여러 척 있었다며 라센호가 중국 인공섬 부근 12해리 이내까지 진입하자 중국 선박이 따라붙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중국 선박과 비행기의 움직임은 안전하고 전문적이었다며 남중국해에서 중국 선박이 미국 선박을 미행하는 것은 자주 있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미 군함이 자국 영해를 불법 침입했다며 반발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27일 중국 주재 미국 대사를 소환해 항의했습니다. 미국은 이라크와 시리아 내 이슬람 순위파 무장 조직 ISI를 소탕하기 위해서 지상에서 직접 군사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애쉬턴 카터 미 국방장관이 말했습니다. 카터 장관은 27일 미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ISIL을 겨냥한 공격과 관련해 역량이 있는 파트너들에 대한 지원을 유보하지 않을 것이라며 공습이든 지상행동이든 임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카터 장관은 미군이 지난주 이라크에서 ISIL에 억류됐던 쿠르드족 인질 구출 작전에 개입한 사실을 언급했습니다.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 접경 지역에서 26일 발생한 규모 7.5의 강진으로 지금까지 최소 360명이 숨지고 2,200명이 다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현재 구호 요원들이 지원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지진은 아프가니스탄 북부에서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지진으로 파키스탄 북서부 지역이 가장 큰 피해를 입어 적어도 202명이 숨지고 1,486명이 다쳤습니다. VOA는 27일 피해 현장을 직접 방문하고 군인들과 구호 요원들이 부상자들을 이송하고 긴급 지원품을 나눠주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아슈라프 가니 아프가니스탄 대통령은 27일 이번 지진으로 자국에서 115명이 사망하고 538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사망자 중에는 학교 건물에서 대피하던 여학생 12명도 포함됐습니다. 구호 요원들은 모든 피해 지역에 지원이 제공되기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프랑스에서 27일 시리아 사태를 논의하는 국제회의가 열렸습니다. 미국과 유럽, 요르단, 터키 대표들이 이날 회의에 참석했지만 시리아의 동맹국인 러시아와 이란은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시리아 내 이슬람 수니파 무장조직 ISIL과의 전투 상황과 민간인 보호 문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제출할 결의안 내용 등이 중점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이번에 논의되는 유엔 결의안은 바샤르 알 아사드 시리아 대통령 정부군이 자국민들을 대상으로 이른바 통폭탄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시리아군은 철제통 속에 폭발물과 함께 인명피해를 줄 수 있는 날카로운 물질들을 채워넣어서 반군 지역에 투하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 지도부가 난민 사태와 관련한 회원국들의 늑장 대응을 비난했습니다. 장클로드 융커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은 회원국들이 난민 문제 해결에 필요한 자금과 전문가 지원에 소극적이라며 신속히 행동해야 할 때 느리게 움직인다고 지적했습니다. 융커 위원장은 이에 따라 협상 테이블에서 한 말과 약속 이행 사이의 차이를 줄여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신뢰를 잃게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도널드 투스크 유럽연합 정상회의 상임의장도 난민 사태가 국경 자유 여행과 같은 유럽연합의 그간 주요 성과들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제의료자선단체인 국경 없는 의사회는 27일 중동국가 예멘에서 자신들이 운영하는 의료시설이 사우디아라비아 주도 아랍연합군의 공습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단체는 인터넷 사회 연결망 서비스 트위터에 공습 당시 환자들과 직원들이 시설 안에 있었다고 밝혔지만 인명 피해 상황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VOA 세계 뉴스의 조은정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 킬로헬스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VOA 저녁 방송은 밤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 킬로헬스로 보내드립니다. 단파로는 밤 8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3시간 동안 7,460 킬로헬스, 11,990 킬로헬스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490 kHz,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11,935 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VOA 방송은 인터넷으로도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korea.com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